마가복음 59번 메시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 8번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서 살았던 인격의 전기입니다. 이 전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의미 있는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주님의 전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신약의 나머지 부분들, 특히 바울의 서신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 서신의 라이프 스타디에서 준 메시지 역시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의 전기인 마가복음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관한 계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역시 그리스도와 아울러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합니다. 사실 빌립보서 3장 10절 한 구절은 세 가지를 모두 망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봅니다. 최근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처음 4장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분 위에 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를 기점으로 하여 1장과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주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는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이끌어오셨으며 또한 그들을 외적인 의로움과 내적인 생명이신 그분에 대한 누림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만족과 자유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더욱이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대적을 묻고 천연적인 생명 관계를 부인하고 영적인 생명의 관계 안에 머무시는 방법으로 사셨습니다. 4장에서 주님은 앞에 3장에 있는 그분의 생활이 의미하는 바를 계시하십니다. 주님의 생활이 의미하는 바는 그분이 씨이신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뿌리는 씨 뿌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접촉했던 사람들 안으로 자신을 뿌리셨습니다. 그분이 씨이신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뿌리심으로 왕국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국은 자라고 발전하여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가지 치료의 사례.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에는 네 가지 치료의 사례가 있는데 이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의 치료와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심과 주님께 메고 온 중풍병자를 치료하심과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열병에 걸린, 즉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또한 문둥병자였으며 더럽고 불결하여 극도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 우리는 중풍병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중풍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들인 우리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편 손 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병을 앓는 자들이었으며 오염된 문둥병자들이었으며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들이었으며 일할 수 없는 한편 손 마른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마가복음에서 분리된 사례들이지만 영적으로 말해서 그러한 것들은 각 사람의 존재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우리의 대표인 베드로. 당신은 마가복음에 우리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이 첫 번째로 부르신 자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는 항상 앞장을 섰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데까지도 앞장을 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천사는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책에 묘사된 모든 사례들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의 총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함이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책에 있는 모든 경우들은 베드로와 관계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열병을 앓고 있었으며 베드로가 여리고 성문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열병과 그의 소경됨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수한 기관들을 치료하심. 1장부터 3장에 걸쳐있는 네 가지 치료의 사례는 다 동일한 범주, 즉 일반적인 치료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4장 이후에 주 예수님은 계속하여 전진된 치료를 수행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들은 특정한 기관들에 속한 것으로서 듣는 기관과 말하는 기관과 보는 기관입니다. 다른 이들을 접촉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기관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귀머거리이고 벙어리이고 장님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말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접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인 베드로는 그의 열병과 문둥병과 중풍병과 한편 손 마른 상태를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듣거나 말하거나 볼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네 가지 치료의 사례 후에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특수한 기관들을 치료하는 사례를 봅니다. 7장 31절부터 37절에서 우리는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이 8장 22절부터 26절에서는 벳세다에 있는 소경이 9장 14절부터 29절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녀가 10장 46절부터 52절에서는 소경 바디메오가 치료받는 것을 봅니다. 이 네 가지 사례에서 세 가지 특정한 기관들이 치료되는데 듣는 기관과 말하는 기관과 보는 기관입니다. 소경에 대한 두 가지 사례. 소경이 치료받은 두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상고해 봅니다. 그들이 벳세다에 왔을 때 소경 하나가 주 예수께로 이끌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림이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정확하게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주님을 접촉한 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밝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경이 치료된 두 번째 사례는 소경 바디메오의 치료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소경은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주님을 쫓으니라. 이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치료의 사례입니다. 특수한 치료를 위한 우리의 필요.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듣는 기관과 말하는 기관과 보는 기관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벙어리 우상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듣고 말하고 보는 기관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은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죽은 자였으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계시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자신을 우리에게 뿌리셨을 때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열병과 문둥병과 중풍병과 마른 상태를 치료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특정한 치료가 필요한 귀머거리와 벙어리와 장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한 당신의 체험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이것이 나의 체험이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1925년에 나는 거듭났으나 193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으며 나의 눈은 그분의 이상을 보기 시작했으며 나의 입이 열려져 하나님을 위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긍휼을 통해 내가 듣고 말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범주의 치료. 우리는 마가복음에 있는 두 범주의 치료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의 네 가지 사례는 살아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의 네 가지 사례는 듣고 말하고 보는 중요한 귀관들, 즉 하나님을 접촉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귀관들의 치료와 관계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43절에서 우리는 혈루병 든 여인의 치료와 죽은 소녀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혈루병이 든 여인의 사례는 생명이 새어 나가는 사례입니다. 이 여인의 사례가 소녀와 병합되어 있으며 여인이 병을 앓은 횟수와 소녀의 나이가 같고 둘 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례들은 한 사람에 대한 사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이상에서 그 소녀는 여인의 죽을 병 안에서 출생했으며 그로 인해 죽어 있었습니다. 구주께서 여인의 죽을 병을 치료했을 때 소녀는 사망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7장 24절부터 30절에서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례를 봅니다. 7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녀는 언어로는 시리안인이었으며 종족으로는 베니게 사람이었으며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녀가 헬라인이 되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이 여자가 삼중으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작은 개였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함께 배열되어 그것들이 우리의 대표인 베드로에 대한 복합적인 묘사를 구성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이 베드로가 완전히 치료받고 회복되었음을 가르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살았을 뿐 아니라 생명과 듣고 말하고 보는 능력에 있어서 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상태 7장 1절부터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 이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의 내적인 존재를 열고 그 참된 상태를 드러내는 외과 의사이십니다. 7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 몇 가지를 열거하셨습니다. 이후에 그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사람의 내적 상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먹이신 사례. 마음을 드러내신 후에 두 번의 먹이신 사례가 있는데 이는 상아래에 있는 작은 개인 이방인들을 먹이신 것과 4천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7장 27절에서 주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작은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간주되었으며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들개들이 아닌 작은 개들, 즉 애완용 개, 상 아래에 있는 작은 개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상에 앉아 먹을 때 애완용 개들은 떨어질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상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부스러기들이 애완용 개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상 위에 있는 자녀들의 떡일 뿐 아니라 상 아래에 있는 부스러기도 되심을 봅니다. 그분은 작은 개들, 즉 이방인들의 분깃이기도 하십니다. 8장 1절부터 9절에서 우리는 4천명을 먹이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일곱 광줄이나 거두었다. 그리스도와 아울러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시. 8장 27절부터 9장 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울러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시를 봅니다. 그 이전에 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눈먼 상태로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8장 끝 부분에 이르러 주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분위기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의 청명한 분위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노중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앞장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즉시 주님은 계속하여 그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계시와 또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시를 봅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아울러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시를 갖습니다.